SBS 오디오북.
정리해보자면 외로움은 이 세계에서 타자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터전을 잃은 느낌. 더하여 내가 이 세상에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 그래서 결국엔 이 세상에 속할 곳이 없다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느낌이란 표현을 상황으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상황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맥락이란 뜻이니까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인정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느낌? 그래서 이 세계에서 버려졌다는 느낌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외로움이란 용어의 기원과 용례를 19세기 유럽의 상황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과 연결해 보면 외로움은 인간 본연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새로운 경험 속에서 학습된 감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20대 외로운 세기에 가장 외로운 세대. 우리 사회가 더 주목해야 할 문제는 앞서 보았듯이 젊은 세대일수록 더 기댈 곳이 없고 외로움에도 더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일수록 극단적으로 사회와 분리되어 스스로 고립과 은둔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2년 서울시는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중 총 5,221가구 6,929명을 온라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였죠. 이 조사에서 은둔과 고립의 기준은 뭘까요? 은둔은 외출이 거의 없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된 걸 말해요.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거나 방에서 나오긴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집 밖으로 나가더라도 인근 편의점이나 간단한 취미 생활만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예요. 지난 일주일간 경제활동이 전혀 없고 1개월 이내에 직업을 구하거나 학업을 하려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청년들도 여기에 해당되죠. 고립은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예요. 정서적 고립이란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물리적 고립은 친척이나 가족 이외에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그리고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대면 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고립된 사람은 3.3%, 은둔하고 있는 사람은 1.2%로 둘을 합쳐 총 4.5% 정도예요. 이걸 숫자로 바꾸면 고립된 청년들이 93,820명에서 96,056명 정도이고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은 33,009명에서 33,796명으로 총 126,829명에서 129,852명 정도가 고립 및 은둔 상태에 있는 걸로 추산돼요. 이걸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해 보면 61만 명에 이르러요. 이렇게 고립된 청년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 또한 위험한 상태예요. 고립 은둔 청년의 43.2%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서울시 청년들 중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여기는 숫자보다 약 3배나 많은 수치예요. 고립 은둔 청년 대부분은 가벼운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39.9%는 중증 수준의 우울, 18.3%는 심한 우울에 빠져 있어요. 서울시 청년 대비 각각 1.5배, 4배 정도 높은 수치죠. 고립 은둔 청년의 70% 정도는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 도움을 청할 사람 없이 홀로 남겨진 채 사람들 사이에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 또한 18.5%로 서울시 청년 대비 2배가량 높았고, 약물 복용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도 51.1%나 됐어요. 고립 은둔 청년 중 55.7%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향을 가진 청년 중 43%는 실제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청년이 노력했음에도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씁쓸한 결과는 혼자만의 노력으론 외로움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사회적 도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채로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자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여기에 있다,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도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는 마지막 몸부림인 거죠. 이 중 가장 극단적인 표현 방법이 바로 자살 시도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2020년 자살 시도자 현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흔히들 말하는 자살률과는 달라요. 자살률은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통계예요. 목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죠. 보통 자살률에선 70대와 8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반면 자살 시도자 현황은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한 거예요. 이건 국가가 파악한 공식 통계가 아니고 이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숫자예요. 이 점을 정확히 한 다음 함께 2020년 도움을 구하려는 절박한 표현으로서 자살 시도자 현황을 살펴보죠. 책에 있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자살 시도자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70대와 80대가 압도적이었던 자살률과는 사뭇 다른 결과죠.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대는 전체 인구의 13.1%, 70대 이상은 11.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비중을 고려해 보면 20대의 자살 시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어요. 이는 20대들이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어요. 외로운 세기에 가장 외로운 세대가 된 20대들의 한 단면이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네요. 하지만 이 먹먹함은 단지 20대들이 불쌍하다는 식의 연민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특정 세대를 불행한 세대로 보는 관점엔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먹먹함은 청년 세대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감정에 시달리고 있구나라는 그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라고 해두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공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세대를 외롭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21세기에 주목해야 할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두 가지 결정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첫째, 인공지능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둘째,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능력주의.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